드넓은 우주를 떠도는 우주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궤도에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거나 혹은 연구와 조사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만남을 시도합니다. 두 개의 우주선이 우주공간 안에서 만나 같은 궤도로 나란히 비행하는 이 놀라운 장면. 이것을 랑데부라고 합니다. 예술에도 경이로운 랑데부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술인 미술과 또 가장 상업적인 색깔이 짙은 영화, 서로 다른 궤도로 돌던 미술과 영화가 만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또 그 만남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미술과 영화의 랑데뷰,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문을 열어드린 곡은 영화 레미제라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At the End of the Day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이 5월의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예술을 느끼고 이야기해 볼 겁니다. 지난주에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라는 책을 통해서 미술과 음악 또 문학의 그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술과 음악, 문학 이외에도 예술의 장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용, 건축, 연극, 사진,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서로 다른 예술 분야인 미술과 영화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책인데요. 생각정원에서 나온 명화남녀입니다. 오늘 주인공 이 책을 쓰신 저자 두 분인데요. 우선 명화남녀의 여 이혜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화남녀에서 여자와 그리고 미술을 맡고 있는 이혜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명화남녀의 남 한기일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화남녀에서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기일입니다.
아, 남자 역할만 하시는가요?
역할만 하고 있나?
아, 네. 사실 여자신데.
아닙니다. 네. 아, 네.
자, 네. 예, 그리고 웃기는 정말 재미있는 늘 유쾌한 서평가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민 씨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민입니다.
네, 네.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어요.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 너무 좋네요. 아주 좋아요. 생기발랄하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본인들 우리 주인공 두 분이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남정민 씨께서 오늘 이 선정된 책하고 예. 이 초대 손님 두 분 어떤 분들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네. 생각정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명화 남녀 그림과 영화의 달콤 쌉싸름한 만남 12라고 부제가 붙어 있네요. 일단 여자 역할을 맡고 계시는 이혜정 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 중대 영문과 졸업하셨네요. 그렇죠? 영어 네. 영문과 졸업하시고 영국으로 건너 가서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네. 예술 경영 석사 과정. 아, 그럼 굉장히 영어를 잘 하시겠어요. 웰컴 투 EBS 휴메인 스터디즈. 일단 영국 유학 시절에 미술에 매료가 되고 매혹된 이후에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각지 크고 작은 미술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미술 관련 기획자 및 강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팟캐스트 명화남녀의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와. 실제로 엄청 이쁘세요.
그러니까 와,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정말 정말요? 달콤하지? 오, 쌉싸름은 한기일 씨인가 보다.
달콤은 그러면 쌉싸름한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기일 씨를 좀 조사해 보죠. 네. 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우연히 극장에 갔다가 지상 최고의 쇼인 영화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하듯 영화를 보고 관련 정보를 이렇게 짜깁기하기 시작을 했지요. 제목만 들으면 포털 사이트에 견줄 만한 영화 정보를 풀어놓는다고 해서 얻은 별명 기이버. 네. 한기일은 뿅이버다. 아. 그래서 기이버. 아, 예. 서울예대 영화과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했고요. 현재 팟캐스트 명화남녀 공동진행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자문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까? 쌉싸름 씨?
아, 예. 뭐 나름 맞고 있습니다.
네. 오, 나름 맞다는 네. 얘기는 여기에 이제 덧붙일 이야기가 좀 네. 있긴 네. 있나 보죠?
이래저래 다른 일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카페 홍보도 한번 해야 되나요?
아, 맞아요.
카페를 개업해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되게 유쾌합니다 오늘.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
두 분이 약간 케미가 느껴져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두 분 관계도 좀 궁금하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됐는지 되게 궁금한데 차근차근 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정 씨는 원래는 뭐 굉장히 타고난 문학소녀였다 하시던데
네.
문학이 아닌 그림과 사랑에 다시 빠지게 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는 게 제가 학창시절 때 좋아하던 선생님도 다 국어 아니면 문학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도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네. 사실 그 텍스트하고 이미지는 정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림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때 정말 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미지가 주는 그런 매력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는 좀 논리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있다면 이미지는 조금 더 여러 감각을 자극하고 좀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 혹시 처음 딱 봤는데
네.
아 정말 여기에 빠져버리겠다 싶었던 그거 기억나는 그림 있어요?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미술을 좋아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무언가를 좋아할 때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굉장히 큰 계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둘 다였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작품도 있었어요. 좀 말하기가 약간 창피한데 네. 약간 야할 수 있는
좋아요. 아래저 더더군다 19금
네, 로댕의 키스라는 작품이에요. 네, 네. 남녀 두 사람이 누드로 거의 사이즈가 실물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인데 보통 보통 그림을 좋아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회화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사실 조각을 그렇게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도 그걸 보고서 그때 조각의 또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물질 덩어리랄까요? 그러니까 회화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조금 더 피부로 감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술의 용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정신 착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보고에 따르면은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수십 건에 1년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작품을 보고 내가 동일시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가끔씩은 정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잠깐 기절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네. 그런 현상인데 저도 그 키스라는 작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멍해지고 공간 감각이 없어지고 네, 전체적으로 뭔가 시야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외로우셨죠?
아니, 외로웠다.
혜정 씨가
맞아요. 스탕달. 네,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스탕달이라는 이 의사가 이런 현상을 발견해서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가면은 주로 르네상스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작품들을 보고 특히나 또 일본 사람들이 이런 스탕달 증후군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로댕의 키스.
저는 로댕의 키스.
혜정 씨가 창피하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저는 더 창피합니다.
뭔데요?
처음에 영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영화가 많이들 속빈 그 머리빈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작품인데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게 중학교 왜 창피해요?
뭐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영화를 전공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게 있어요. 막 너는 뭐 때문에 영화를 하게 됐어? 이렇게 막 영화를 전공하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오선혜 이제 시민 케인 뭐 차이나타운 뭐 성난한 데 그런데 저랑 두 친구가 욕을 먹었어요. 하나는 진홍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탄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제 나는 롤랜드 에머리 인디펜던스 데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이러스를 외계인 죽이는 그런 허접한 영화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중학교 2학년 때 극장 가서 스카라 극장이었는데 그 청량리에 있었던 보고 딱 이런 거 있죠.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하나하나씩 빠져든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먼저 압도되고 그다음 이야기에 빠져들고 캐릭터에 빠져들고 또 그렇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처음에 뭔가에 빠져드는 성향이 다른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팟캐스트를 같이 하게 되셨죠?
이거는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랑 이제 저희 PD님이 계세요. 유문영 PD님인데 저랑 대학교 동기 형님이신데 갑자기 연락이 기라 너 이런 거 해볼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들어는 보자 해서 이제
들어는 보자
들어는 보자 했죠. 네. 들어는 보자 해서 아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바빠서 그래서 들어는 보자 해서 만나서 아마 용산의 모 식당에서 이제 혜정 씨를 처음 만났어요. 피디님의 소개로 근데 이제 들어는 봤죠. 뭐 미술을 이제 좀 알리고 싶은데 대중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네. 미술은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영화를 접해서 미술을 풀어주는 방송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네.
해서 그래?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감독님한테 먼저 그 윤균양 PD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먼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뢰가 들어갔는데 의뢰가 들어갔는데 장철수 감독님이 그때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촬영이 막 들어가던 차에서 네. 이제 안 되셨고 이제 제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서
뭐 이제 원래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화에도 네. 보면 A라는 스타가 캐스팅됐다가 얘가 불발되고 나서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질질 딱 그거예요.
훨씬 더 좋은 케미가
지금까지.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한길 씨 원래 네. 좀 그림에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그 제가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됐. 라고 볼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도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처음 이제 들었던 얘기가 이거 누가 들을까? 미술은 굉장히 고리타분 어렵잖아. 그래서 과연 누가 들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혜정 씨랑 처음 했던 얘기가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접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작품을 보고 나도 노팅힐을 봤는데 왜 이 그림이 나왔었나?
맞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키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가르쳐주니까 하나둘씩 알아가는
너무 네. 쑥쑥.
네. 아니 진짜 이 팟캐스트 제목을 그대로 딴 제목이거든요. 이 책이
네.
명화 남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는 남정미 씨가 아주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어제부터 출발했어요. EBS 오늘 녹음을 하면서 양재 전이 서초 법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초 법원 가갖고 이 저작권이나 이런 이름 우리랑 나는 명품 남녀를 했는데
그 예전 개그야라는
네. 한자를 바꿔서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내가 받아먹을 일이 없을까? 예.
언제부터
변호사를 좀 만나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진짜 오랜만에 또 명품 남녀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정미 씨가 네. 그렇게 곱고 예쁠 수가
맞아요, 맞아요.
너무나 정감 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인스턴트 세상이 너무 싫어요. 그때 되게 좋았는데 급변하네요. 네. 이 제목 누가 지으신 거예요? 명화 남녀.
제목은 아까 게이 씨가 말한 것처럼 네네. 저희 둘을 서로 연결해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근영 씨라는 우리 PD님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름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근영 씨입니다.
정확하게 네. 윤근영 씨라고.
윤근영 씨. 네. 괜찮아요? 얼굴 모르니까.
꼭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영 씨가 뭐 지금도 여전히 저희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명화라는 단어가 영화에서도 쓰이고 또 미술에서도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명화를 가져오고 또 저희가 팟캐스트 진행할 그 초기에 진행자들이 남녀인 경우가 별로 없어서 남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명화 남녀라고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 그림과 영화는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점도 있는데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프레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사상의 그렇죠.
프레임에서 그려내간 나간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네.
그게 한 프레임이냐 초당 24프레임이냐 차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영화는 조금 더 종합 예술에 가깝다고 하면
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상업적이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그림은 좀 응축된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네.
좀 관심 없는 명화나 이런 그 이제 예술 작품 특히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면. 명화는 그린 사람이 죽어야 더 유명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 때가
그런 경우들이 훨씬
예,
많으니까요.
보면 이제 화가들이 항상 그렇게 가난했더라고요. 예, 이제 뭐 밤에는 그림 그리고 아뜰리에 가서 뭐 팔려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불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그 저희에게 이렇게 읽는 소개해드려야 될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늘 예술가들은 시대를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 영화는 네. 영화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네. 자, 책을 보면은 이제 12편의 영화가 나오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림과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아마 이제 두 분은 이 팟캐스트 시작하고 또 책까지 나오게 된 마당에 그 영화 보실 때나 그림 볼 때 특히 영화 볼 때 직업병적으로
네네.
막 배경 살피고 뭐 걸려있나 뭐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렇고요.
네.
늘 이 아이템에 목마르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보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들도 제보를 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또 그 영화를 찾아보고, 그리고 저보다는 사실 영화는 길 씨가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길 씨가 영화 속에서 그림을 찾으면 바로 전화가 와요.
네, 그렇죠. 제가 1년에 극장에서 한 200편을 넘게 보는데.
이야, 진짜 행복하시겠다.
네. 근데 정말 쪼개서 보는 겁니다, 진짜. 네네. 쪼개서 보는 건데, 그래도 200편을 보는데. 보다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전화를 하죠. 네. 누나 이런 게 나왔다. 이게 붙냐 안 붙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는 네네. 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시선이 그쵸. 이제 영화의 스토리나 뭐
그쵸? 아무래도
뭐 미장센 네. 아 이것도 미장센 쪽에 들어가는 네. 거지만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부터 계속 눈에 띄게 된 그 영화가 혹시 있나요?
사실 12편 다뤘지만 12편 다 몰랐어요. 네.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화를 관람함에 있어서 시선을 어디다 두냐의 차이, 관점의 네. 차이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좀 볼 수 있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책 보면서 진짜 영화 다시 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나도 모르고 스쳐 지나간 장면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남정미 씨는 어때요? 혹시 영화 보면서 네. 새롭게 뭐 그림이나 뭐 그런 작품들을 발견한 경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 취화선 보면서 장승업 처음 알았구나. 네. 네. 그리고 그 인사동 스캔들 보면서 벽안도 이런 그 한국 고전 그림 이런 거 보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보는 네. 거기 이제 사과 네. 들고 있는 소년. 네. 저는 이게 진짜 있는 명품의 작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네, 실제로는 없는, 네,
없는 작품이더라고요.
영화를 위해서 네. 만들어진
네, 근데 실제로 네. 그 사과를 들고 찍은 옛날 당시처럼 초상화를 찍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네. 네. 그렇게 떠돌아 다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영화를 아 명화 안에 명화가 있구나 느끼게 된 좋은 계기였습니다.
네. 네. 자, 이 명화 남녀에 소개된 영화들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노팅힐 다시 좀 한번 돌아가 봐요.
네.
그 영화에 그렇게 이 그림이 눈에 띄었었던가 제가 다시 진짜 소환을 했거든요.
네네,
제 기억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끝끝내 나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무슨 그림이 나왔죠?
네, 그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아마 영화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그림이 나왔던 장면을 좀 설명드리면 남자 주인공 윌리엄, 그러니까 휴 그랜트가 연기를 한 윌리엄과 또 네. 여자 주인공은 안나인데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를 했죠. 네, 이 둘이 6개월 전에 잠깐 마주친 사이였어요. 근데 서로 끌림이 있었지만 윌리엄은 동네 서점 주인이고 안나는 세계적인 스타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느끼는 감정이 있었지만 직접 쪽으로 드러내지 못했는데 6개월 후에 안나한테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자들을 피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윌리엄의 집이었고 이때 윌리엄이 안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목욕을 권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목욕을 마친 안나하고 윌리엄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바로 그 식탁 너머 벽에 그림이 한 점 걸려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샤갈의 신부라는 그림이에요. 네. 두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서로 이야기도 사실은 직접 나누거든요. 네, 네. 대사로 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 빗대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그림을 그린 샤갈이라는 화가도 이 영화 속 두 사람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네. 윌리엄하고 안나가 서로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 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샤갈도 지금의 아내가 된 그 벨라를 만났을 때 벨라의 집에서 굉장히 큰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가정 환경 차이가 너무나 컸거든요. 네. 네. 샤갈 아버지는 생선 공장에서 일을 하는 분이고 또 어머니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분이셨어요. 네. 굉장히 가난한 집에 게다가 또 형제가 9명이나 됐고요. 반면에 벨라는 아버지가 큰 보석상을 그것도 또 3개나 경영할 만큼 부자에다가 네. 또 벨라는 굉장히 상류층 교육을 받은 굉장히 손꼽히는 인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벨라의 부모가 화가를 한다는 샤갈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네. 그럼 이 노팅힐의 감독이 그걸 의도하고 그 장면에 걸어둔 걸까요?
아, 로저 미첼 감독은 의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벨라와 샤갈의 백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그 그림을 통해 암시해주는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샤갈의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어요? 아, 맞아. 지금 샤갈의 신부가 도대체 어떤 그림이야? 청취자분들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네. 예, 그림을 좀 보시면서 혹은 뭐 인터넷에 샤갈의 신부를 찾아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샤갈의 신부라는 작품을 보면 신부가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하얀 면사포를 쓰고 그래요. 되게 예쁘게 다른 배경이 전부 네이비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유난히 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노팅힐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서양의 식탁 뒤에는 저렇게 왜 그림이 걸려. 우리 집엔 기껏 해봤자 시계 걸려있고. 좀 세련진다고 말하는 우리 고모네 집엔 옆에 후추통, 소금통 이런 거 인테리어로 걸려있는데, 쟤들은 저렇게 저런 게 걸려있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제일 끝에 보면 샤갈 진품을 그 여자 갖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유명한 그 줄리아 로버츠가. 네. 참 그거 보면서도
신분의 차이가.
예, 신분의 차이가 진짜. 확실히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과거에도 신분의 차이가 나면 허락을 잘 하지 않았구나. 서양이건, 우리나라건. 네. 이런 생각도 엉뚱하게 또 생각도 맞아. 해보고.
저도 그 샤갈의 신부 보면서 저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완전 청푸른색 배경에.
맞아요.
그 벨라만, 네. 신부만 굉장히 화사하게 네.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샤갈이 훨씬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이 품에서 놓으면 마치 날아갈
것 같아. 막 맞아,
목을
헤드락
걸고 있잖아.
신부를 막 헤드락 걸고 있잖아.
머리 잠금 하고 있죠. 네.
마치 휴 그랜트의 처음 그 느낌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데 네. 이
놓칠까봐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는 약간 그 모습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근데 이 노팅힐에 샤갈의 신부 말고 숨은 그림이 또 있다면서요?
그림이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영화 속의 배경이 된 곳 중에 한 곳이 캐노드 하우스라는 곳인데 그곳이 지금은 미술관이거든요. 네. 여기에 정말로 유명한 그림이 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렘브란트의 자화상. 두 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네. 있습니다.
그 목에 그 라지에타 같이 목도리 동화뱀처럼 막 두르고 있는 옷 입고 계신 그 많이 본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아주 후덕한 이렇게 그 사진 걸려 있더라고요.
미안해요. 우리 이렇게 좀 저렴하게 표현해도 이해해주세요.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영화 또 다른 영화에도 등장해요. 영화 뽕대프의 연인들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꽤 됐죠 이 영화 진짜 나온지
90년대 초반 작품이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국내 이 영화 개봉하던 당시에 뭐 극장에서 이 영화 보고 나오는 관객들 감사평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 프랑스 거지들은 사랑도 참 예술적으로 한다 뭐 이런 유에 네.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한길 씨는?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영화 보고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영화가 첫 반응이어서 사실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명화남을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네. 확실히 그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깊이감이 있는 영화예요. 네. 왜 뭐든지 스토리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영화 속의 상징에서 관객들한테 떠먹여주는 거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감독이 은은하게
네. 찾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재미를 준 영화죠.
네. 그 이 뽕대프의 연인들의 감독이 레오 까락스. 네, 저는 네. 이 감독의 가장 최근작인 홀리모터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까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관객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대놓고 자 메시지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불친절하시죠.
참 불친절하죠. 네. 근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홀리모터스 두 번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이 영화에서 그 줄리엣 비노시하고 드니라방이 주인공인데 줄리엣 비노시가 눈이 멀기 전에 꼭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마음에 아팠는데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눈이 멀기 전에 뭘 보고 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아마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고 더 기억하려고 하는데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미셸은 그림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화가가 되고 싶어 했는가가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 시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자신이 이루게 될 그 꿈, 너무나 닮고 싶었던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니겠군요, 두 분에게. 만약에 시력을 진짜 이 줄리엣 비노시처럼 이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면 원화로 꼭 내가 죽기 전에 혹은 내 시력을 잃기 전에 원하러 꼭 보고 싶은 그림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한길 씨. 네,
너무 많은 스타일인데요. 네. 저는 이제 리들리 스캇 감독의 굉장한 팬인데 네.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까 매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리들리 스캇 감독의 영화를 전부 다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뭐 블레이드 런너나 뭐 킹덤 오브 헤븐 감독판 같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네. 수백 번 본 영화고요. 네.
네. 왜 좋아하세요?
일단은 리들리 스캇 감독의 그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그 우리가 흔히들 영화는 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들리 스캇 감독은 진짜 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요. 항상. 예, 저는 그런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그 노선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디테일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다는 거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면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리들리 스캇 감독은 그 화면적인 디테일에 거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라 제 인생 최고의 감독님 네. 가운데 한 분이시죠. 네.
그렇군요. 네.
이혜정 씨는요?
저는 이미 봤는데, 네. 네. 제가 그걸 보고서, 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걸 오늘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작품이 있어요.
키스 말고.
말고. 네. 그거가 뭐냐면,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이에요. 예. 네, 바티칸에 네. 지금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걸 보고 나서 정말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너무나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만족 충분치 않은, 네, 그런, 뭐랄까, 정말 천상의 아름다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네, 이런 거는 뭔가 하늘에만 존재하는 아름다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거든요.
확실히 헤어보다는 조각품에 좋아. 더 매력이 되는. 것 같네요, 진짜.
3D를 더 좋아하시네요.
입체적인 확 와닿으니까.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냥 에곤 슐레 작품. 아,
희한하네. 나도 비슷해.
야한데요? 네. 스릴도 야한데요?
예,
진짜 야한데.
그리고 예, 저도 키스 한번 만져보고 싶은 사람.
영화는 어떤 거 있어요? 예? 영화는.
저는 영화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되게 네. 보면서 굉장히 신나게 봤던 영화가 노는 게 집 창이었거든요.
아,
왜 그랬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박희진 아나운서 어때요?
저는 영화가 이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니까 많은데 뭐 빅피쉬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생각나는 얼핏 떠오르는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또 떠오르면 얘기할게요.
예, 저 문자로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이 그림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제 미술 전도사로서 아주 대중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혜정 씨가 하고 싶은 얘기도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혜정 씨가 준비한 짧은 강연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림은 만만하게인데요.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미술하면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미술을 좋아하기 전에는 그랬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고흐의 그림은 다들 좋아하시고 또 평화로운 자연 풍경을 그린 밀레의 그림 네,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 거장들의 그림인 뭐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대미술인 것 같아요. 네, 현대미술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대미술 제가 20세기 이후 미술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피카소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에 등장한 미술들을 현대미술이라고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기간 동안의 미술은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부터 굉장히 생소해요. 뭐 예를 들면 피카소가 입체파인 건 다 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시기에 입체파뿐만 아니라 뭐 표현주의 또는 러시아 구축주의, 다다, 뭐 초현실주의 이렇게 정말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새로운 예술 형식들이 정말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방가르드 예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아방가르드 굉장히 어렵지만 왜 TV에서 보시면 앙드레이 김 선생님의
네.
판타스티카로 아방가르드 이 아방가르드의 의미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것 그리고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예술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머리를 정말 쥐어뜯게 만드는 추상 미술도 이때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의 미술을 정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든 예술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20세기 이후에 미술에서 피카소보다 실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듀상이라는 예술가거든요. 근데 이 예술가가요, 1917년에 뉴욕의 한 전시회에 남성용 소변기. 네, 일단 소변기라는 것도 기분이 찜찜한데 그것도 자기가 조각을 했다거나 석고로 뜬 게 아니라 그냥 처물점에 가서 돈을 주고 산 그 소변기를 자기가 사인만 해서 전시장에 갖다 두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지금 정서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일이 이미 100년 전의 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지 좀 짐작이 되시죠. 네. 듀상이란 예술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선 사람인 듯도 하고 또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 일이 20세기 미술사에서 정말 가장 큰 사건이 되었고 이 일을 기점으로 미술은 그 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술가가 꼭 장인처럼 손으로 직접 작품을 만들어야 그게 예술가야? 꼭 예술가한테는 손재주가 필요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창의적인 발상이나 아이디어가 그런 것들을 창조해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면서 이렇게 예술가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미술에서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미술에서 보여준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의 예술가들은 화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자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대로 가장 유명한 H대 같은 경우도 이제 입시에서 더 이상 실기를 보지 않고 필기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듀상이 남성용 소변기를 전시한 이후에 예술이 그 범위가 정말 무한대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내가 창조해낸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 또 예술이 되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작가가 이제는 자신의 논리만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본 작품 중에 필러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미술관에다가 미끄럼틀 같은 거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4층 높이에서 실제로 이걸 타고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트라바니아라는 그 예술가는요. 미술관에서 요리를 해요. 팟타이 요리를.
본인이?
네, 작가가 직접 요리해서 관람객한테 나눠준 이벤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예술이 되는 시대예요. 굉장히 재밌죠. 네. 그렇지만 또 왜 이걸 하는지 이해는 또 잘 안 되시죠? 조금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그 미끄럼틀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이 미술관에서는 모두가 즐겁게 웃고 즐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리를 접대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관객들 사이에 어떤 접촉도 없는 그런 장소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참여와 관객 간의 대화를 매개 하는 어떤 예술적인 실천으로서 기획된 이벤트라고 해요. 네. 이렇게 예술의 모습이 예전에는 회화와 조각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해내기엔 우리한테 이런 미술들이 익숙한 것들이 아닌 거죠. 네. 제가 조금은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이 변화된 미술의 환경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그것에 따라서 미술을 보는 관점도 달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술관에서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면 좋을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뭐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실은 뭐 작품을 보자마자 작가의 의도 그리고 뭐 이 작품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요즘 미술관은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라는 분들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간만 잘 맞춰서 미술관을 방문하시면 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작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때는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 시간 여유가 있으면 먼저 한번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도슨트 설명을 들으시는 게 또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생각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안목이 자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도슨트 설명을 맞추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명이서 함께 관람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혼자 감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보신 후에 인터넷이나 미술 잡지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평론해놓은 걸 읽으시면 네,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요. 평론가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안목을 키우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많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직접 보셔야 돼요. 뭐 인터넷이나 화집 같은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서 직접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전문가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작품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가끔 그 백화점에 가면 명품관에 들리거든요.
네.
뭐 사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그냥 보기 위해서 가는데요.
네.
명품관에 전시된 물건들의 가격에 대한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면 디자인만 보자면 사실 명품의 디자인이 다른 것들보다 대체로는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네.
많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걸 즐기거든요.
네.
그래서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많이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좋은 미술 전시를 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곳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국립현대미술관
네.
그리고 리움미술관이에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이고 리움미술관은 사립미술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전시를 하는 곳이거든요. 뭐 물론 이 미술관들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미술관이 있다면 자주 들리셔서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작품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해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눈과 지성을 자극하고 또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미술관을 좀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알려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기보다 먼저 좋아하시라는 거 먼저
네.
사랑하시라는 거 진부한 이야기지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라는 말처럼
네.
그 의미는 잘 모르더라도 미술이 주는 신선함과 자극을 부담 없이 즐기고 받아들이면 그때 미술과 정말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혜정 씨의 그림은 만만하게 강연이었습니다. 어때 좀 만만하게 좀 다가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셨던 작품이 뒷시향의 샘이죠.
네, 맞아요.
그
네.
요즘에 소셜에 보면요, 이 작 그 뭐 전시회 이런 네. 거 할인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도록 같이 팔아가지고 26,000원 뭐 이런 것들인데 가보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엄청 사람들 많고 도슨트도 있고 자기의 그 신분증과 3,000원을 내면 오디오 도슨트 빌려주거든요.
네.
오디오북 대여해주니까 같이 봐서 많이 보는 게 좋다는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이혜정 씨의 강연과 또 우리가 일부에서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굉장히 오히려 이제 영화 속에서 그 명화를 찾아보려는 약간의 노력과 또 발품을 좀 팔아서 그 전시회에 찾아가는 그런 횟수들이 좀 많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그림과 영화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책 생각정원에서 나온 이혜정, 한기일 씨의 책 명화 남녀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노팅힐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엘비스 코스텔로의 쉿. 영화 노팅힐의 OST 가운데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들려드렸습니다. 아, 영화 다시 보고 싶네요. 이 음악 들으니까.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책 명화남녀의 저자이신 이혜정, 한기일 씨 그리고 남정미 씨와 함께 영화 속 그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책 읽다 보면은요. 잘 모르는 낯선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네. 진도가 안 나가곤 했는데 그 전문 용어들이겠죠. 뭐 미장센, 템페라, 그리고 뭐 클리셰 등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꼭 다 알아야 우리가 우리가 이제 명화도 즐길 줄 알고 영화도 예. 좀 즐길 줄 아는구나 꼭 그래야 할까요?
아니 뭐 솔직히 다 예.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네. 알아두시면 좋죠.
알고 보면 그쵸?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고 또 같이 있을 때 할 얘기가 좀 더 생기죠.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럼 알아야죠 이런 거 조금.
우리는 너무 있어 보이는 거에 집중해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뭐 네. 미장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꾸미는 기술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클리셰는 우리가 그 흔히 아는 이제 법칙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 보시면 문을 네. 열어 화장실에서 여주인공이 문을 열었다 닫으면 뒤에서 귀신이 나온다.
맞아요. 전화를 받으면 안 되고.
네. 대표적인 클리셰죠. 그 클리셰를 갖고 만든 대표적인 영화 이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스크린 같은 영화죠. 네. 네. 나는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온다고 얘기하면 죽는다.
맞아,
뭐
맞아,
이런
맞아,
법칙들을 맞아. 스스로 네. 깼던 영화들이죠. 네. 뭐 이제 템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영화니까 혜정 씨가
네, 템페라는 전혀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마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가 개발되기 전에 네. 쓰던 방법이에요. 회화 기법.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 네. 아, 좀 뭐 그냥 샴푸인 줄 알았더니 미장센, 템페라, 클리셰 엄청 많군요.
아, 예. 그 뭐 쉽게 말해서 물감을 머리에 할 뻔했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영화들 이제 소개가 많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디 앨런 감독 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예요.
좋은 영화죠.
네. 정말 참 아름다웠어요. 네. 그 당시 파리에 모여들었었던 예술가들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
맞아요.
이거 보셨어요, 정민 씨?
예, 저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진짜 파리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파리 가서 예. 푸조에 올라타고 저도 네. 가가지고 이 사람들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1920년도 네. 후다닥 하죠.
본격 네. 파리 관광청 홍보 영화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맞아요.
네, 네. 그, 이, 이제, 이 미술가들은 아마 정말 특히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더 흥분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뭐, 포스터부터 해가지고 영화 곳곳에 뭐, 유명한 작품들이 그대로 많이 재현이 되고 있죠.
네, 그, 모네의 수련도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피카소 그림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흐 그림은 포스터에만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에서 타임슬립을 하는 때가 1920년대와 1980년대 두 번의 네. 시기인데요.
네. 1890년대 아닌가요?
1890년대와 네. 1920년대.
네.
네. 근데 고흐가 1890년도에 딱 죽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고흐는 직접 등장시키지는 않고 포스터로만 네. 네. 그 그렇구나. 아쉬움을 달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그래요. 그 이 영화 보면서 네. 우디 앨런이 뭐 굉장히 우디 앨런이 이제까지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감각적이니까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뭔가 센스 넘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봤었던 네네. 영화인데 역시나 거의 몰아서 다 담았다
맞아요.
하는
네네.
영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이 작품은.
자기가 말년에 네. 그 파리에 대한 판타지를 정말 영화로 그리고 싶었다라는 그 노인네의 그 뭐라 그럴까 고집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죠.
너무 네. 아주 멋져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는 뭐 아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아까 모네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인상파?
네.
인상파 맞죠?
인상파라고. 모네, 드가, 세잔 뭐 인상파고 또 고갱과 고흐도 인상파. 근데 뭐 인상파 이런 거 화풍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같은 인상파라고 나올 수가 있죠?
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그렇게 사실은 그 우리가 유파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작가들이 그냥 모여서 작품을 하는 거를 평론가들이 보고 아 얘네들 하나의 집단이야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전시회를 따로 하게 되면 얘네들 결별했어 이렇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사, 사실은 인상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빛에 대한 탐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개개인의 화풍이 다르고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가 다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네. 그래서 뭐 따로 조금 떼서 신인상파도 되고 또 후기 인상파라고 나누기도 하죠. 네.
항상 그 어떻게 모든 예술가들 다 파로 이렇게 분류하기가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아우 저 또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인데 아, 시간이 굉장히 짧겠네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시리즈 세 편이 쭉 있는데 맞아요. 이 영화에도 이 명화가 등장한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죠?
쇠라의 작품이죠. 정말 잠깐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 두 사람이 오스트리아 빈이었죠. 빈을 거닐면서 이 포스터를 봐요. 전시회가 있다는 그 장면입니다.
쇠라의 뭐 드로잉 그 그쵸. 포스터였던가요?
네, 콩테로 보통 이제 쇠라는 점유파 화가라고 해서 유화를 많이 기억하실 건데요. 사실 드로잉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콩테로 그린 드로잉. 그래가지고 제시가 아니죠. 셀린느가 그 그림을 보고서는 아, 인물이 배경에 스며드는 것 같다, 뭐 더덥다 이런 표현을 했던 그런 작품이 등장을 하죠. 철길이라는 작품.
근데 그 셀린느가 그 줄리 델피였고 제시가 에다노크였는데 아무 말도 없이
눈치가
이렇게 막 그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는데 아무 말 없는 그걸 이해하셨어요? 기일 씨는
사실,
같은 남자로서
사실 저도 아무 느낌 없었는데요. 근데 영화 속을 보게 되면 사실 제시는 셀린느에 완전히 꽂혀서 셀린느밖에 안 보여요. 영화 속에서 보고 그래요, 있으면 그래요. 지금 세라의 그림을 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여자는 되게 불안한 그 두 사람의 아주 급작스러운 만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연히 운명으로 갈지 말지. 그 비포 선라이즈에서 그 셀린느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앞으로 잘 되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그 모르는 구름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세라의 그 그림 같다, 더덥다 이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은 책을 너무 잘 읽었어요. 외웠나 봐. 자, 여러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또 카카오톡 플러스로 그림과 영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명화 남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미드나잇 인 파리의 OST 가운데 코넬 폭스의 Let's Do It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